예, 교리 시작하겠습니다. 203쪽에 있는 기도문 함께 바치겠습니다. 203쪽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를 돋워 주시고 바른 길로 나를 끌어 주시니 당신의 이름 때문이오라. 제가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가 저에게 위안을 줍니다. 당신께서 저의 원수들 앞에서 저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제 머리에 향유를 발라주시니 저의 술잔도 가득합니다. 저의 한평생 모든 날에 호의와 자애만이 저를 따르리니 저는 일생토록 주님의 집에 사오리다. 예, 오, 이제 드디어 우리가 제27과 그 밖의 전례들에 대해서 이제 전례 거행에 대해서 하면서 성사 일곱 가지 성사와 또 교회가 정한 준성사에 대해서 이제 공부함으로써 이제 성사편을 모두 다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준성사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성사. 준성사라고 하는 것과 성사의 차이는 성사는 누가 제정하셨다 그랬죠? 예,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이 성사고 준성사는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이 아니고 교회가 제정해서 그 성사를 모방해서 만든 것이고 교회의 전구로 영적 효과를 얻는 거룩한 표징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준성사가 뭔가 여러분들 좀 의문스러울 수 있을 거예요. 용어에 대해서 낯설기 때문에. 근데 준성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성사에 준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고 교회가 성사를 모방해서 우리 신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표징, 전례, 그것이 준성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성사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성사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이 성사를 마무리 짓는 이 부분은 오히려 다 끝내고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성사 199쪽입니다. 199쪽에 교회에는 일곱 성사 외에 준성사들이 있다. 준성사는 성사와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준성사는 특히 영적 효과를 교회의 간청으로 얻고 이를 표시하는 거룩한 표징이다. 이를 통하여 사람들은 성사들의 타고난 영적 효과를 얻도록 준비되고 신앙생활의 여러 조건 또한 거룩하게 된다. 준성사는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축복하고 계심을 드러내는 표징이다 그랬어요. 대표적인 준성사는 축복과 축성이 있는데 축복은 하느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것을 축복이라고 하고 또 특히 하느님께 바쳐진 거룩한 것이 되게 하는 것을 축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하느님께 봉헌되는 사람들 뭐 여기서는 뭐 수도자나 동정녀 등의 이렇게 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축복, 복을 빌어주는 것, 축성, 거룩하게 만드는 것 그런 것을 이제 축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축성을 하는 이유는 하느님의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축성을 하게 함으로써. 그래서 그 하느님께 봉헌되거나 전례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면 그 축성은 지속적인 효과를 지닌다 그랬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초를 축성하잖아요. 그러면 그 축성은 한번 그 초를 축성하면 그 초가 다 달아서 다 타서 없어질 때까지 그 축성의 효과는 이렇게 꾸준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묵주를 이렇게 축성할 때가 있어요. 전에는 이런 작은 것을 축성하는 걸 갖다가 특별히 방사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방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새는 방사라는 말은 단어는 그런 용어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그걸 다 합쳐서 그냥 축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떤 복을 빌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축복이라고 표현하고, 그러니까 축복과 축성도 옛날에는 축복은 사람에 대한 것이고 축성은 물건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오히려 축복은 그냥 복을 빌어주는 것이고 축성은 그것을 거룩하게 해서 하느님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축복 그러면 사람들에게 해주는 것이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축성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사람을 축성하는 경우도 있고 물건을 축성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또 준성사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 하면은 구마 예식이 있습니다. 마귀를 쫓아내는 예식. 우리가 세례를 받기 전에는 반드시 마귀를 쫓아내는 예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은 마귀를 끊어버립니까? 끊어버립니다. 여러분은 마귀의 모든 뭐 허례허식을 끊어버립니까? 끊어버립니다. 이렇게 대답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일종의 말하자면 구마 예식입니다. 또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구마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마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마귀를 쫓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구마라고 하는데, 그 구마도 역시 준성사에 속합니다. 그래서 사제는 공적인 권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며 마귀의 세력에서 보호하여 주시도록 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구마는 또 어떤 전문적으로 구마만 하는 그런 신부님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특별한 말하자면 은총을 받은 분들이고,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든 것들은 사제가 구마 기도를 해줌으로 인해서 마귀를 쫓아내는 그런 충분한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의 일종으로서 집 축성할 때 이렇게 성수를 이렇게 뿌려주는데, 그 성수를 뿌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성수를 뿌리고 그 집을 이렇게 마귀로부터 그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저도 개인적인 사제로서 체험할 때 마귀 들렸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는데, 실제로 보면 정말 약간은 좀 두려워요. 두려운데 실제로 또 보면 글쎄 꼭 그것이 꼭 마귀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제일 처음 제가 만났던 것은 제가 제일 처음 본당에 나갔는데 욕계라는 본당에 있었을 때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비자였던지 아니면 제가 지금 기억할 때 영세를 받은 지 얼마 안 됐던지 예비자였던지 그런 자매인데, 한 40대 초반이나 됐을까 하는 그 농촌의 아낙이었어요. 아낙. 결혼한 지 뭐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진 않았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총무하는 사람이, 총무가 밤늦게 한 9시나 됐는데 급하게 사제관으로 와가지고, 저 사람이 지금 마귀 들려가지고 날뛰는데 내가 그거 이렇게 뭐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그러면 성당으로 일단은 모시고 가서 있어라 그럼 내가 가겠다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정말 그 뭐라 그럴까, 표정 또 뭐 소리 지르는 거 뭐 이런 거 다 합치면은 이게 진짜 마귀 들린 건지 뭔지 잘 모를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 기도를 하고 성당에서 기도를 하고 안수를 주니까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는 그거를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정말로 한 가지는 그 말 그대로 어떤 악에 쓰여 가지고 뭐 귀신 들린다 그러잖아요, 흔히.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한 가지는 어떤 그 정신적인 질환의 일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돌려보낸 적이 있는데, 신기한 것은 성당 안에서 이렇게 막 그 소리 지르고 막 이러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조용해지고 온순해질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참 신기한 그런 구경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생각해도 그것이 꼭 귀신 들려서 그랬다라는 생각은 안 들, 그런 생각보다는 어떤 정신적인 좀 질환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날로 좀 정신병원에 좀 모시고 가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싱가포르에서 여성 꾸르실료를 이렇게 할 때였는데, 지도할 때였는데, 한 자매가 갑자기 이렇게 정신 분열이랄까 뭐 이렇게 탁 해가지고 아무도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저 그 방에 이렇게 혼자만 뒀는데, 그 자기가 지금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이 다른 인격으로 바뀐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또 아쉬우니까 또 날 찾아가지고, 제가 거기 가가지고 일단 기도해주고 차근차근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참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느낀 건데, 확실하게 이게 귀신 들린 거구나, 혹은 마귀의 장난이구나, 이런 거 이렇게 확실하게 그렇다기보다는 비슷한 현상들이 벌어져요. 그런 비슷한 현상들이, 그래갖고 왜 흔히들 말하는 그런 현상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예를 들자면 뭐 목소리가 두 개의 목소리로 나온다든지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어떤 마귀가 풍기는 뭐 냄새가 어떻다는 등 뭐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상황은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를 봤고,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충분히 이제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은 뭐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지 자기 안에 눌려 있던 어떤 그 무의식, 그게 이제 이렇게 발동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그 말하자면 아버지에 대한 미안한 마음, 아버지를 이렇게 제대로 그 돌아가실 때 제대로 이렇게 해주지 못한 거에 대한 미안함, 또 그 남편분이 중국 쪽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남편하고의 어떤 그런 어떤 문화적인 차이에서는 갈등,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돼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이상해졌었어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도. 왜냐하면, 저 사람, 이제 이 3박 4일 꾸르실료 끝나고 나면 집에 돌아갈 텐데, 그때까지 제 정신이 안 돌아오면 저 어떡하나, 그런 걱정도 되고 그랬는데, 어쨌든지 그래서 결국 그분은 교육을 하나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상황이. 근데 마지막 날 파견 이사할 때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그분을 모셔오라 그랬어요. 모셔오라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구축해가지고 성체를 모시러 나왔는데, 성체를 그리스도의 몸하고 성체를 이제 입에다가 넣어줬어요. 받을 수가 없으니까 입에다 넣어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 잠시 후에 미사가 끝날 무렵 돼가지고 제정신이 다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이 됐는데, 지금도 정상적이죠, 물론. 그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것이 만약에 마귀에 씌었던 일이라면 정말 그럴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도 어떤 것이 맞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지금조차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럴 수 있는 확률도 높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어떤 무의식에 쌓여있는 어떤 죄책감 혹은 어떤 그런 미안함,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이제 팍 된 거 아닌가. 그리고 또 그런 현상들을 자주 볼 수 있는 네, 여기가 이제 성령 이렇게 세미나 할 때, 그 안수 할 때, 그때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아, 사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방법은 없어요. 저도 설명할 방법은 없는데, 분명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 그렇게 봤을 때 구막이 돌아가는 것은 분명히 효과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교회가 제정해 놓은 하나의 준성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대중신심,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신심 행위가 있는데, 이건 준성사는 아닙니다. 준성사는 아닌데, 성인 유해 공경. 지금은 뭐 그렇게 그 성인 유해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공경하는 게 옛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는데, 옛날에는, 과거에는 제대는 모두가 다 돌로 되어 있어야 됐고, 그 제대 한가운데에 구멍이 이렇게 요만한 게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구멍이 나 있고, 그 거기에는 반드시 성인 유해가 하나씩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인 공경, 유해 공경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좀 시대의 변화에 의해서 많이 변화가 돼서 지금은 별로 그런 거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당 방문. 아, 우리가 전대사 할 때 어디 성당 방문하면 뭐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성당을 방문하는 것이죠. 물론 뭐 어느 성당이나 사실은 똑같은데, 사람들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성당을 정해놓고 그 성당에 이렇게 방문하는 것, 그 다음에 성지순례 가는 것. 근데 이 성지순례에 대해서는 조금 좀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가는 성지순례는 온전한 의미에서 성지순례라고 보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반은 노는 거, 반은 성지순례, 그래서 성지순례도 아니고 노는 것도 아니고 좀 그런 애매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뭐 그것도 우리의 그 특별한 상황과 또 한계라고 생각하는데, 옛날에 이제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은 오로지 성지순례만 위해서 가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하도 이제 해외에 나가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고 그랬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지순례 겸 해외 관광 겸 비슷하게 이제 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지 성지순례 가가지고 좋은 영향을 받고 기도하고 뭐 하는 그런 신심 행위, 이 성지순례를 무지하게 잘 지키는 교회는, 그 종교는 무슬림인 것 같아요. 무슬림은 평생에 한 번은 그 성지에, 마호메트가 탄생한 성지에 반드시 가야지만 되는 그런 의무 조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지순례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성지순례를 갔다 온 사람하고 성지순례를 갔다 오지 않은 사람하고 벌써 이렇게 대우하는 게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름도 성지순례 갔다 오면 모자, 빵똥 모자도 하나 딱 쓰게 되고, 하얀 모자, 그리고 상지라고 불러요. 상지. 그 성지순례 못 갔다 온 사람은 하지고,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렬이 있어요. 행렬. 쭉 하는 행렬, 그런 행위도 있고, 십자가의 길, 묵주의 기도, 그 다음에 성패 착용. 뭐, 우리 저기 이렇게, 목걸이에 이렇게 차는 거 있죠? 성패. 그런 것도 있고, 또 스카플라라는 것도 있죠? 스카플라라는 것도 이렇게 차게 되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신심 운동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심 행위는 신앙의 내용이 각 시대의 문화적 조건 아래 표현되는 점을 인식하여 그 신학적, 문화적 표현이 신앙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계속 검토, 반성하고 또 적극적으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힘써야 한다. 신심 행위가 그 시대 교회의 참된 신앙을 하고 있는 한, 전체 교회가 신앙의 내실화와 지속적인 쇄신을 통하여 복음 정신을 견지할 때 비로소 건전한 신심 행위가 가능할 것이다.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 사실은 잘못된 신심 행위는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된 신심 행위는 미신 행위와 구분이 안 갈 수가 있어요.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심 행위를 잘 이해하고 잘 따라해야 돼요. 어떤 때 보면 가톨릭 무당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가톨릭 무당. 천주교 신자인데 하는 짓은 꼭 무당하는 짓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심은 잘못된 신심, 그릇된 신심일 수가 있으니까 교회에서 권하는 또 그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신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엉뚱하게 그냥 이상한 그런 신심에 빠져가지고 잘못되면 자기 신앙도 잊어버리고 또한 자기 구원도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례식이 준성사라는 걸 여러분들 아마 오늘 처음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장례식은 미사성제로 충만하게 거행되며 그 전후에 일그러진 축복들은 준성사이다 그랬어요. 장례식 때 미사는 뭐 미사고 그때 이제 전에 베풀어지는 축복 예식, 뭐 무덤 축복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축복들이 있죠. 그게 이제 준성사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그래서 장례식을 잘 이렇게 친절하게 또 잘 했을 때 천주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큰 이렇게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장례식에서 감동받고 성당에 오게 된 사람들의 예를 많이 이렇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뭐 종교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별로 종교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았는데 그 아버지 장례가 났는데 천주교 신자들이 와가지고 해주는 연도 기도하고 또 장례식 때 다 일체 다 해주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오게 되었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장례 전후에 베풀어주시는 그런 뭐 예식, 그런 예식들은 참 신앙의 의미를 더 깊이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하나 좀 그게 한국하고 많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그 문상 예식이라는 건데 사실 한국에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한국은 사실 그 3일이면 3일 동안 병원에 이제 이렇게 영안실에다가 안치를 해놓으면 각자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 사람들 만나고 또 개별적으로 인사하고 그걸 딱 문상이라 그러죠. 문상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딱 하루 날 잡아가지고 그 저녁에 와서 이렇게 뭐 저기 돌아가신 분 관을 모셔놓고 이렇게 인사하는 작별 인사죠. 말하자면 그런 예식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미국식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미국에 가보니까 뷰잉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미국식은 또 우리하고는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게 뭐냐면 그래도 장례식 하면 우리는 좀 그래도 돌아가신 분에도 하고 또 돌아가신 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런 예식인데 지난번에 여기 로컬에서 하는 그 문상 예식에 가보니까 뭐 그분 뭐 이렇게 뭘 보여주고 그 살아생전의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고 그러는데 글쎄 뭐 그것도 의미 있다고 보면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런 건 가족끼리 모여서 봐도 되고 다른 사람들이 뭐 그거 꼭 보고 싶어 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시간을 뺏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별로 그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지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장례미사가 있고 장례미사 후에 장지에 가서 이제 무덤 축복하고 이제 이렇게 안치하는 그런 예식까지 다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장례식 그 자체는 미국에 있는 우리 한국인들도 참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저기 앞으로 돌아가서 성사를 마무리 지으면서 198쪽에 나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까지 교회의 일곱 성사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성자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의 성사들은 보이지 않는 은총을 보이는 표징으로 나타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은총을 이루어주는 거룩한 일, 곧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성사라 그러면 참 사람들이 아는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것 같고 개별적으로 세례, 견진, 뭐 성세 뭐 이렇게 하면 알아들어요. 아 세례, 세례성사, 견진, 견진성사 이렇게 알아듣는데 제일 못 알아듣는 거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사라는 그 부분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성사란 건 뭐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보이게끔, 느끼게끔, 어떤 표징으로서 눈에 보이게끔 해주는 게 성사다 그랬어요. 왜?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도 믿으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을 보이는 모습으로 보여줌으로써 정말 하느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사 중에 성사는 뭐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그러니까 성사 그러면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느님이 계신데 그 하느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시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보이는 분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그런데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는 선물이고 그분 자체가 은총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성사라고 이야기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원성성사 중에 오리지널 원성사라고 이야기한다고 했고 그 외에 그분께서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일곱 가지 성사를 이렇게 만들어주셨는데 그 성사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그 순간 중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꼭 필요한 순간 또 어떤 변화가 되는 그런 순간 의미 있는 순간 그 순간순간마다를 다 하느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고 은총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왜? 그 순간을 잘 넘기고 또 그것을 통해가지고 더 성숙되길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일곱 가지 그 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태어나는 성사, 세례성사, 그 다음에 또 성숙되는 성사, 신앙적으로 성숙되고 영적으로 성숙되는 성사, 견진성사, 어른이 되는 성사이기도 하고 증인이 되는 성사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먹는 성사, 성체성사,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 어른이 되는 성사가 견진성사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어른이 되고 또 자리를 잡게 되면 결혼을 해야 되니까 혼인성사 그 다음에 이제 혼인성사하고 반대편에는 뭐 우리 성품성사가 있으니까 한 사람이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성사는 여섯 가지 성사가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근데 일곱 가지 다 받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어떤 경우인지 알아요? 이제 환속을 했어요. 신부였는데 환속을 했어요. 그런데 교황청에서 그걸 합법적으로 해서 풀어줬어요. 풀어준다는 게 뭐냐면 성품성사로부터의 그런 장애, 그것도 조당에 말하자면 그 장애를 풀어줬어요. 그래서 성당에서 공식으로 혼인성사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지 간혹 있습니다. 그것도 일반적인 것도 아니고 어쨌든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스스로 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그것을 목욕으로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죠. 과거에는 뭐 목욕을 매일 하진 않았어요. 과거에 우리가 살던 집 구조에서는 매일 목욕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매일 목욕탕으로 목욕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뭐 다 샤워 시설을 잘 갖추고 있고 이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이제 뭐 목욕을 하게 되는데 목욕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좀 개운하게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개운하게 목욕한다 그래서 뭐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지요. 그렇지만 좀 깨끗하고 개운한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영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너무 죄에 짓눌려 있거나 많은 죄를 짓고 있으면 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답답하고 또 뭔가 영적으로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양심적인 부담 그 무거운 마음을 덜어내기 위해서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고해성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병자 성사라는 게 있었어. 옛날에는 종부 성사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받으면 꼭 죽는 줄 알고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실제로 오래된 구교 신자들 중에는 이 성사를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전에 한번 그런 분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받는 성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이 병자 성사라는 것은 그 성사를 통해서 오히려 어떤 치유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의 사람이라면 마지막 정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이 이렇게 건강하게 더 살아야 될 사람 같으면 그 성사를 통해서 치유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죽을 위험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병자 성사를 받을 수 있고, 병자 성사는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같은 병으로라도 또다시 죽을 위험이 생기면 또다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자 성사는 여러 번 받을 수도 있어요. 다른 성사는 한 번만 받을 수밖에 없는 성사가 있는가 하면 뭐 이렇게 성사를 여러 번에 걸쳐서 성사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성사도 있다. 그래서 어쨌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항상 주님이 함께 계시신다. 그 함께 계시는 표시가 바로 성사다. 그래서 세례, 성체, 견진, 그 다음에 고백성사, 병자성사, 혼인성사, 성품성사, 이렇게 해서 일곱 가지 성사가 이제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늘 우리 천주교 신앙 안에서 우리의 삶과 늘 가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성사의 의미를 잘 깨닫고 또 성사가 주는 은총을 잘 받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는 사효성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임효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한문 배운 사람들은 금방 알아듣는데 요새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은 한문 안 배웠기 때문에 잘 몰라요. 사효성이라는 것은 일 그 자체로 효과가 난다. 즉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성사의 효과는 집전자의 성덕과는 상관없이 성사 거행 그 자체로 이루어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은 주교님이 미사를 집전하면 더 거룩하고 사제가 미사를 집전하면 덜 거룩한 줄 알고, 또 은총도 주교님이 거행하는 미사가 더 은총이 많고 주교님이 거행하는 성사가 더 은총이 많은 걸로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사는 그 자체, 집전하는 사람의 성덕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개떡 같은 신부가 미사를 집전해도 그 미사는 미사인 거예요. 또 그런 부족한 신부가 세례성사를 거행해도 그 성사는 성사인 거예요. 그 왜? 왜? 축복을 주시는 분은 그 사제가 아니라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이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하느님이 주시는 축복을 하는 사제는 그냥 역할만 할 뿐이에요. 다만 같은 집전자라도, 사제라도 경건한 마음과 거룩한 몸가짐과 좋은 뜻으로 하면 더 좋겠죠. 그런 부분은 뭐냐면 인효성이라는 거예요. 인효성. 그래서 그것은 인간이 얼마나 잘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더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효성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집전자의 성덕과 관계없이 그 성사를 집행하는 그 자체로 은총을 받는 것이고, 인효성은 사람인 우리가 집전자를 포함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도, 고백성사를 받는 사람도, 또 미사에 참여하는 사람도, 성체를 영하는 사람도 자기가 얼만큼 준비를 잘 했느냐에 따라서 느껴지는 느낌도 다르고 은총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구분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성사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중요하고 그 자체로 효과가, 은총이 발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한 가지 담겨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인 우리들도 거기에 걸맞는 합당한 준비와 절차를 통해서 성사가 집행되어야지만 그것이 더 큰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례 성사를 주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세례 때 교리도 열심히 하고 준비도 잘한 사람은 역시나 세례 받는 그 순간에도 세례를 받아들이는 느낌이 달라요. 제가 이렇게 봐도.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한테 물어봐도 세례 받을 때의 어떤 자신의 어떤 감정, 또 느낌, 그런 것들이 달라요. 근데 그냥 생뚱맞게 그냥 세례 받는지 없는지 감이 없는 사람들 보면 준비가 잘 안 된 사람들이에요. 교리도 제대로 성실하게 참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준비가 잘 안 된 사람들은 역시나 좀 그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은총이 적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또 고해성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해성사 같은 경우는 고해성사를 잘 준비한 사람에게는 그 고해성사가 정말 자기 가슴을 뜨겁게 해주고 자기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면서 자기 마음의 평화를 주는 그런 성사가 되지만, 어떤 사람은 성사를 보고 나와도 미단 닦고 나온 것처럼 그냥 뭐랄까 자기 분명히 고해성사를 보고 나왔는데도 왠지 뭔가 깨림직하고 뭔가 남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것은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곱 가지 성사와 준성사까지를 다 마쳤습니다. 혹시 뭐 성사와 준성사와 관련해서 뭐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네, 없으면. 네.
복주를 축성 안 한 복주를 가지고 이렇게 복주기도라는 별 효과가 없어요.
아,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가짐이 다르죠. 사실은 그 묵주를 축성한 묵주로 기도하느냐 축성하지 않은 묵주로 기도하느냐 아마 기도하는 횟수에 따라서 똑같겠죠. 그렇긴 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묵주가 축성을 받았다는 것 자체는 그 자체가 하느님의 것이고 그 자체가 성물로 된 거예요. 거룩한 성물로 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는, 축성을 안 받은 거는 뭐 사실은 마음가짐 다르겠죠. 근데 이게 축성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모르고 있으면 축성 안 받은 것 같고도 똑같은 마음으로 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꼭 축성을 받고 안 받고 그렇게 그게 이렇게 크게 기도의 효과가 날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정성이 좀 마음가짐 달라질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묵주가 없어가지고 손가락으로 손가락을 해본 적 있죠. 네? 저도 손가락으로 해본 적 있는데 손가락으로 한다고 해서 묵주기도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묵주기도죠. 그렇긴 한데 이제 사람의 어떤 느낌의 차이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성물은 당연히 축성하는 게 이게 맞는 거고, 그러니까 축성을 해야죠. 그래서 축성 안 한 게 있으면 항상 늘 축성을 하고 그래야 또 그건 하느님의 영역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건 하느님의 영역. 그래서 하느님의 것이고 하느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축성받은 묵주를 통해서 기도를 할 때에는 더 그만큼 하느님께서 더 우리에게 더 큰 은총을 내려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축성하죠. 그래서 그 차이를 우리가 구분할 수는 없어요. 그런 하느님만의 고유의 권한인 것 같고, 그래서 성물은 당연히 축성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다음 시간은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천주교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 쭉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단 이 말하자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진도를 좀 빨리빨리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이제 3과 정도씩 준비를 해갖고 와가지고 좀 짧게, 길게 말고 설명 없이 짧게 해 나갈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라는 게 며칠이죠? 14일이죠? 예. 네. 그날은 없고 그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예, 감사합니다.